좋은 아침 9월 20일 2020년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들 외에는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묵상 기도 드림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성령 강림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를 창설하시고 창설되어진 교회가 사도적 신앙으로 든든하게 그리고 지속되어져 올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도적 신앙을 고백하고 바른 교회를 고백하는 모든 마음을 모아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저의 인격과 그 중심 가운데 임재하시고 또 영향을 끼쳐 주셔서 오늘도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 뵙는 위대하고 놀라운 은혜의 자리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 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십시다. 411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나를 사랑하심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 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아멘
조성택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로 영영히 수치를 당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나의 무시로 피하여 거할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산성이심이니이다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열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세상의 모든 일들을 공의로 판단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따르게 하심을 이 예배의 시간에 모든 이들이 감사하고 또한 기뻐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풍성한 은혜를 바라보며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왔사오니 이 시간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예배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는 아버지 앞에 죄인이요 육체의 욕심에 넘어지고 마음의 교만으로 살아온 나약한 존재임을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사하시고자 기꺼이 대속죄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에 의지하여 간구하오니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세상은 여전히 불안하고 갈 길 잃어 방황하는 세대이오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과 부활과 영생을 굳게 믿고 소망함으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는 불빛 삼아 이 세상을 헤쳐나가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다시 태어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신 말씀 따라 우리 모두 성령 안에서 다시 태어나고 거듭나게 하시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영생의 대열에서 낙오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어려움이 길어지고 있는 환난의 때에도 교회와 성도들의 각 가정을 안전하게 보호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는 고난으로 받고 모두가 우리의 갈 길을 잃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대로 충실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이웃을 돌아보고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며 맡은 일터에서 충실하고 선교사와 선교지를 돌아보는 일상들을 교회와 각 가정이 잘 감당하여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서로를 돌아보며 하나님 아버지를 겸손히 섬기는 것임을 또한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오늘의 말씀도 우리의 영을 살리시고 새롭게 하는 말씀이길 바라오며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29절부터 45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보에 미스프린트 되었습니다. 송구합니다. 마가복음 1장 29절부터 45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29절을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으로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웠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의 일로 예수께 여짜온데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저희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색 병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가로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한 문둥병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곧 문둥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엄히 경계하사 곧 보내시며 가라사대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네 깨끗게 됨을 인하여 모세에 명한 것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 하셨더니 함께 하십시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그에게 나아오더라. 아멘.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유식한 말이 있지요. 한번 보는 것이 100번 듣는 것과 같다라는 말이지만 실제로는 한번 보는 것이 100번 듣는 것보다 더 낫다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듣는 것하고 실제 보고 확인하는 것이 다르다는 거지요. 직접 보고 확인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 한국과 미국을 막론하고 가짜 뉴스가 유행하지요. 아마도 이 가짜 뉴스 같은 이런 트렌드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계속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런 불안한 예상도 해봅니다. 이제 사진 하나를 우리가 지금 이제 보겠는데요. 제 편에서 보면 제일 왼쪽 여러분들 편에서 보면 여러분도 왼쪽이네요. 첫 번째 그림이 이게 어떤 색깔로 보이십니까? 옷 색깔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하나는 흰색과 금색. 그리고 또 다른 색. 색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검정색과 파란색으로도 보일 수 있습니다. 흰색과 금색으로 보이시는 분 손들어 보세요. 흰색과 금색. 그 다음 손 내리시고 파란색과 검정색. 예. 예, 됐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유명한 이 뇌과학에서 나오는, 뭐, 실험이라기보다는, 테스트하는 건데요. 여러분, 생각보다 우리 교회는 이게 지금 실험 결과가 좀 안 맞는데, 저 그림을 보고 흰색과 금색 드레스로 되어 있다라고 보는 사람이 한 4 정도 되고, 오히려 검정색과 파랑색으로 되어 있다라고 보는 것이 한 6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도 처음에 이걸 보고 몇 날 며칠을 계속 봤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이렇게 가능할 수 있는가? 그러니 여러분, 흰색과 금색으로 보인다는 사람은 검정색과 파랑색으로 보인다는 사람을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 사람 거짓말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파란색과 검정색으로 보이는 사람은 흰색과 금색으로 보이는 사람을 네 생명이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거짓말한다고 볼 수 있는 거지요. 이제 그림 닫아두셔도 됩니다. 설교 안 듣고 계속 적어보게 되거든요. 커피 좋아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유명한 커피 실험이 있습니다. 탁자를 두고 한쪽에는 이쪽에는 2,000원짜리 커피라고 쓰고 또 이쪽에는 4,000원짜리 커피라고 썼는데 이게 좀 꽤 오래됐으니까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이건 1불짜리 맥단이라고 하진 않겠죠. 이건 1불짜리 커피. 여기는 스타벅스에서 제일 비싼 거, 뭐 한, 제일 비싼 커피가 얼마나 되나요? 뭐 한 6, 7불이라고 예를 치면. 한쪽에는 1불짜리, 한쪽에는 6불짜리를 두고 평소에 커피를 많이 마시고 또 굉장히 좋아하는 이들을 불러서 실험을 해보는 거죠. 어느 커피가 더 좋으냐? 어느 커피가 너한테 더 고급 으로 느껴지냐라고 했더니 상당수의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2,000원짜리 커피는 아마 좀 오래된 커피 콩을 제대로 못 볶아서 너무 쓰고 거칠고 탁한 맛이 난다. 심지어 어떤 여성은 자기는 원래 맛에 예민한 사람이라 싼 거 이렇게 싸구려 먹으면 바로 그냥 입, 혀에서부터 차이가 난다는 거죠. 목으로 넘어갈 때도 깔깔하고 위에 들어가면 이상해진다는 거죠. 그런데 이 6불짜리 커피를 마시니까 아, 이건 신선한 콩으로 볶은 것이 틀림없다. 자기 이 입맛은 예민하기 때문에 딱 마셔보니까 좋은 콩으로 볶아서 잘 볶은 신선한 커피이기 때문에 혀에 데일 때부터 굉장히 부드럽고 신맛과 쓴맛이 잘 조화를 이루어서 목으로 넘어갈 때도 부드럽게 넘어갈 뿐 아니고 위에 들어갔을 때도 나는 굉장히 예민한 사람인데 위에 들어갔을 때도 편안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커피나 저 커피나 똑같이 1불짜리 커피였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대다수의 사람들이 굉장히 당황을 했는데 어떤 여성은 이런 반응을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럴 리가 없다는 겁니다. 자기가 얼마나 맛에 예민한 사람인데 믿을 수 없다는 거죠. 뇌에 입력되어 있는 비싼 것은 좋은 것이라고 하는 편견이 실제로 내 혀로 맛을 보았을 때는 똑같은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뇌에 입력되어져 있는 비싼 것이 좋은 것이라고 하는 편견 때문에 그 객관적인 사실을 바꾸어버리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로 경험하고 또 사실로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실로 확신하게 되면 누구에게든지 자신 있고 당당하게 자기의 경험만이 옳은 것이라고 주장하게 됩니다. 인식 능력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무언가를 보고 이해하고 판단하는 능력, 그것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보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식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완벽하지도 않고 때때로는 굉장히 비과학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누구나 다 받아들인다고 해서, 우리 사회가 다 받아들이고 있고 우리 시대가 다 받아들인다고 해서 그것이 다 옳은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보았다고 해서 그것이 다 옳은 것은, 그리고 맞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눈으로 보았다고 해서 분명하고 눈으로 보지 못했다고 해서 불분명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과학입니다. 15년 전, 뭐 거의 한 20여 년 전,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과학에서 굉장히 발달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뇌과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뇌 연구를 통해서 인간에 대한 이해가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결론은 무엇인가 하면 사람이 보고 듣는 것이 불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자기 확신으로 내가 보았기 때문에,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라고 말하는 그 확신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불완전한 것인가. 그래서 내가 확신하는 것으로 다른 사람의 가치나 다른 사람의 이해나 다른 사람의 신념을 비하하거나 평가할 수 없다. 여러분, 이건 종교에서 이야기하거나 철학에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과학에서 하는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인종차별, 이것은 오래된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편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샘은 백인의 조상이고 함은 흑인의 조상이기 때문에 흑인이 백인을 섬기는 것이 당연하다. 여러분, 오늘날 21세기에 가장 문명이 발달되고 잘 살고 있다고 하는 미국에서도 일부 지역에서는 이걸 굳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회개한 생각이 상식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이것이 얼마나 수준 낮고 엉터리인가, 과학적으로 완벽하게 다 증명되었습니다. 불행하게도 이런 병적 어리석음이 종교 세계에도 강력하게 존재하고 있지요. 눈으로 직접 본 것도 확실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우리 인간 삶인데, 도대체 세상에 그러면 확실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눈으로 보고 만진 것도 불확실한데 세상에는 확실한 것이 없는가? 변하지 않는 것이 없는가? 어제나 오늘이나 계속해서 변함없이 동일한 것은 없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동의하고 미래에도 분명히 그럴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그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문학이나 종교나 교회에서는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은 과학이 지금도 동의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오늘 기독교 신앙이 고백하는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무엇, 그 무엇이 무엇일까? 그 무엇의 실체는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마가복음은 추적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 즉 고대라고 말할 수 있는 오래된 옛날에 오셔서 사셨습니다. 그것도 유대 땅이라고 하는 조그만 가난한 나라, 핍박받는 어쩌면 소외된 나라라고 할 수 있는 곳에 나셨습니다. 그는 사람들과 함께 사셨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셨고 사람들의 언어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에 직접 들어가셔서 자신들의 삶이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서민들 가운데 직접 들어가셔서 자신들의 인격이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5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 믿음이 더할수록 우리의 한계를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위대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신분에 상관없이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다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때로는 사회 때문에, 때로는 자기 자신의 편견 때문에 갇혀 있지 말라. 자기로부터도 자유하고 오늘 네가 속한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편견 때문에 주저하지 말라. 주눅들지 말라고 도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유하라고 촉구하셨고 자유할 수 있는 길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물론 죄에 대해서 얼마나 단호해야 되는가, 뿌리쳐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고단한 삶이라도 포기하지 않고 참된 행복 속으로 같이 들어가보자 라고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자를 참으신 것을 생각하라. 히브리서 12장 3절의 말씀입니다. 군대 지휘관처럼 서가지고 너 들어가 이렇게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여타의 사이비 종교처럼 어떤 곳에 집단으로 몰아넣고 몽상을 만들어내고 금욕을 강요하고 노동을 착취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매일 경전을 읽고 매일 기도하고 종교시설에서 인생을 보내라고 말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보상이나 그에 걸맞는 무언가를 희생할 것을 요구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저주받은 병에 시달리던 자에게 다정하게 다가가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어떻게 해요? 평안히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누가복음 8장 48절에 나오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종교와 신앙의 차이입니다. 종교와 신앙의 차이입니다. 자신이 고쳐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이 사람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칭찬해 주십니다. 격려해 주시고 나한테 고마워할 것 없다. 뭘 바치려고 하지도 말라. 너의 일상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해라는 겁니까? 행복하라. 너의 일상으로 돌아가서 그간에 병 때문에 행복하지 못했지, 그간의 편견 때문에 너무 힘들었지, 가서 행복하게 살아라. 가서 헌금을 좀 바쳐라. 가서 교회 짓는데 뭘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가서 행복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고 실정법을 위배하는 바람에 위기에 놓인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많은 사람들이 가장 극단적인 말로 비난하고 조롱하고 또 저주의 말을 퍼부었습니다. 이것이 끝나고 나면 이 여인은 아마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율법을 어겼기 때문이지요. 그런 한 여인에게, 도덕적으로 대단히 부도덕한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죄 짓지 말라. 이 말은 여러분, 네가 죄 많이 지었으니까 라고 예수님께서 정죄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너를 얽어매고 있는 것으로부터 자유하는 삶을 살아라. 여기에서 떠나서 너를 찾으라. 그렇게 되면 네가 죄에서부터 해방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격려해 주시는 것이지요. 당시의 종교 관행에 의하면 병이나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고 그래서 기적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므로 병을 낫기를 원하는 사람, 귀신이 쫓겨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어떤 태도여야 되겠습니까? 부탁하는 태도여야 되겠죠. 그래서 때로는 비겁하기도 하고 때로는 굴종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치병을 주도하는 자들 혹은 그런 집단 위에 있는 이 교만함, 이런 것들이 일반 서민들 위에 군림하고 슬픈 자 위에 군림하고 가난한 자 위에 군림을 했던 것입니다. 혹은 병이 낫게 된다든지 귀신이 쫓겨가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나타나게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행위를 주도하는 사람은 예나 지금이나 그들에게 무리한 요구를 합니다. 금전을 요구하든지 굴종을 요구하든지 노동을 요구하든지 무언가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인격을 억압하고 지배하지요. 여러분, 신천지 같은 사이비에 빠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앞길이 구만리같이 창창한 젊은이들이 그 아름다운 청춘의 시간들을 완전히 낭비하고 또 자신의 젊음을 피폐로 몰아넣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토록 추앙하던 그 교주는 자신들의 인격과 삶의 구원을 소개하는 소개자가 아니라 그들의 청춘과 아름다운 젊음을 착취하는 괴물인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는 것과 귀신을 내어 쫓으시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32절을 보면 저물어 해질 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적어도 단순하게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이 저물 때 되어야만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시간이 많고 또 자신의 형편이 좋아서 낮에 혹은 사람들이 일하는 시간에 나올 수 없는 사람들이 그들의 고단한 삶의 노동의 삶의 시간을 다 끝내고 난 다음에라야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가는 여러 군데에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4장 35절, 6장 47절, 14장 17절, 15장 42절에 보면 사람들이 저물 때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32절에 보면 모든 병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병을 앓고 있는 모든 사람이라기보다는 모든 종류의 심각한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당시에 사람들이 알고 있는 모든 질병을 앓고 있는 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 라고 하는 거죠. 고대 시대에 이 죄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했다고 했습니까? 제가 경제적으로 빚을 지게 되면 그 사람이 인간다운 삶으로부터 철저히 왜곡되니까 분리가 되니까 그것을 죄라고 이해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대 시대의 두 번째 죄에 대한 이해는 뭐냐 하면 불치의 병에 걸리거나 귀신 들리게 되는 것. 그래서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삶으로부터 완전히 차단되는 것.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리고 이런 상태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그것이 바로 죄다 라고 이해를 한 것이죠. 당시의 사람들은 기술로도 의술로도 혹은 나라 혹은 정부도 해결해 주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 속에 빠진 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종종 사람들을 비참으로 몰아넣는 것이지요. 이런 것들을 종교화하게 되면 문둥병, 중풍병, 유출병, 귀신 들린 것 이런 것들은 다 죄가 많아서 그런 것이다. 죄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고 법칙화시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 비인간화시키는 병으로부터 자유하는 은총을 기대하고 하늘의 자비를 기대하고 하늘의 긍휼을 소망하는 것이었는데 이것이 점점 나중에 종교화되고 규칙화되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은 곧 죄가 많아서 그런 것이고 귀신에 들려서 그런 것이고 그래서 너는 뭔가 그에 걸맞는 대접을 받아야 된다. 너는 욕을 들어도 마땅하고 손가락질을 당해도 마땅하다라고 여기게 된 것입니다. 병과 병든 사람을 구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으로 빠지게 된 것이죠. 예를 들어서 그래서 문둥병은 접촉할 수 없는 병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모든 문둥병 환자와 유출병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케 된 자를 다 진 밖으로 내어 보내라. 민수기 5장 2절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3장 45절에 보면 문둥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우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지니라. 왜냐하면 내가 부정하다 부정하다라고 말해서 다른 사람들이 접촉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병과 사람을 구별하지 못했던 것이지요. 그리고 경미한 피부병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7일간 격리 후에 치료가 된 여부를 제사장이 확인해서 이것이 문둥병이 아니라 피부병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사람들에게 알려서 그 사람이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해 주었습니다. 4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문둥병 환자를 어떻게 여기셨다고 했습니까? 민망히 여기셨다. 그리고 두 번째는 손을 대셨다. 그리고 세 번째는 깨끗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셨다. 민망히 여긴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걸 요즘은 그냥 좀 쑥스럽다 이렇게 보는데요. 원래는 성경에 민망히 여긴다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인간에게 고대 여러분 인간의 장기 중에서 제일 중요한 장기가 뭡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이게 다 제각각입니다. 자기 옳은 대로 자기가 생각할 때 이게 더 좋으면 좋은 거죠. 고대 사람들에게는 인간의 장기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첫째는 심장,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간, 세 번째는 폐, 그 다음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밑으로 쭉 내려가서 콩팥, 신장. 이 네 가지를 제일 중요한 장기라고 보았습니다. 민망히 여긴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인체에서 가장 중요한 이 네 장기가 한 곳으로 모여들었을 때 발생되는 감정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정말 애탈 때 정말 애달플 때 정말 슬플 때 정말 저 사람이 불쌍하다라고 여길 때에 그 상태를 말할 때 우리의 몸에 있는 가장 중요한 뇌 장기가 같이 모여서 그것에 대해서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게 된다 라는 뜻이었습니다. 중요한 장기들이 한 군데로 모일 만큼 집중하거나 신경을 쓰거나 혹은 깊은 동정을 하거나 말할 수 없는 애정을 가지거나 애끓는 마음일다 일때 그런 표현을 쓴다는 거죠. 말씀드린 바처럼 고대 유대인들에게는 이 문둥병에 걸린 사람에게 말을 걸 수도 없었고 그 사람들과 접촉할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 당시에는 최선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는 개인과 공동체가 그렇게 해야만 이 공동체가 지켜진다고 보고 그 개인이 지켜진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최선이라고 여겼고 그것이 옳은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로 옳았던 것이었습니까? 그것은 그 시대의 한계였고 결국 보니까 옳지 않은 것이었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너무나 명확하고 정말 그래야 되고 이거 진짜 옳다라고 여기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이것이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고 다른 지역으로 갔을 때 여전히 옳은 것이고 여전히 정당한 것이고 여전히 확신할 수 있는 것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당시에는 문둥병을 그렇게 여겨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의 독생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문둥병자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문둥병자에게 손을 대시고 민망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또 금지되어져 있는 것 말씀하신 것이죠. 같이 저주받는 자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문둥병자와 접촉하면 그도 똑같이 문둥병자와 같이 여김을 받고 저주받은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문둥병자에게 손을 댄다면 여전히 예수님도 다른 사람에게 비난받고 조롱을 받으셔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롱받는 자의 편에 서셨고 저주받는 자의 편에서 아픈 자의 편에 서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도 같이 저주받아 주신 것이고 그를 일으키시기 위해서 자신도 같이 넘어져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표현할 때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종의 형체를 취하여 종의 형체를 가져 종이 되셔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신이 종이 되셔서 종되었던 사람들, 종인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시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왜 같이 저주받아 주셨습니까? 왜 같이 욕먹어 주신 것입니까? 왜 넘어지지 않으셔도 되는데, 왜 진흙창에 넘어지지 않으셔도 되는데 왜 넘어져 주셨습니까? 그는 사람을 민망히 여기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는 사람을 민망히 여겨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는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분명하고 확실한 것, 보이지 않지만 만질 수 없지만 그러나 확실하고 완전한 것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강요하거나 주장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삶으로 보이셨습니다. 민망히 여기신 것이지요.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모든 성도들과 교회의 행동 원칙이고 존재 방식이어야 합니다. 교회는 교회를 공격해오는 세상을 향해서 겸손과 온유로 그들에 대해서 따뜻하고 예절 있게 대해야 합니다. 교회는 그 어떤 정당화되어져 있고 당연하다고 여기는 세상과 그 사회의 방식 어떤 것으로도 사람을 비하하거나 사람을 경멸해서는 안 됩니다. 죄를 미워하고 죄를 경멸하는 것과 죄인을 경멸하고 죄인을 비하하는 것은 분명하게 구별되어야 됩니다. 심지어 우리에게 교리의 차이가 있고 신앙 고백의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교회는 절대로 격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타락해가는 세상을 향해서 경고해야 하고 죄와 더불어 싸워야 됩니다.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죄로부터 끊임없이 공격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죄 지은 자에 대해서는 끝없는 인내와 용납으로 그들을 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우리를 끝까지 예수님께서 참아주셨고 우리를 민망히 여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끝까지 참아주시는 우리의 신앙의 주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죄인에 대해서 우리는 결코 격투하거나 전투하거나 싸워서는 안 됩니다. 이제 이 힘들고 무거운 일, 문둥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이 북새통의 일을 다 마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35절 45절에 보면 바깥 한적한 곳에 가셨다. 그리고 기도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시크하신 것이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별일 없다는 듯이 무심하게 예수님은 또 바깥으로 가셨습니다. 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연약한 인생들이 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는 쉬지 않으셨습니다. 쉼이 필요한 인생들을 또 찾아가 주신 것이지요.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비난하고 손가락질할 때 여러분 우리가 겸손하게 그리고 넓은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우리에게는 개선해야 될 것이 없는지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대신에 그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축복의 기도를 해주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고 주님의 교회여야 됩니다. 주님은 그 북새통의 일을 다 마치시고 난 다음에도 쉬지 아니하시고 또 바깥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라고 하는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 있고 주님의 일하심이 필요한 주님이 일하셔야만 쉴 수 있는 인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죄로 공격받고 자신으로서는 자유할 수 없는 인생이 아직도 많이 있기 때문에 주님은 쉬지 아니하신 것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이 쉬지 아니하셨다면 교회도 쉬지 않아야 됩니다. 주님이 쉬지 않는 인생 때문에 일하셨다면 교회도 부단히 위로가 필요하고 배려가 필요하고 또 살핌이 필요한 자들에게 대해서 우리의 살핌과 우리의 이해와 우리의 관용을 쉬지 않아야 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바로 민망히 여김을 받은 사람이고 우리를 향해서 민망히 여기는 삶으로 초대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민망히 여기고 만져주시는 주님, 우리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쉬지 않으시는 주님, 그 주님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의 손을 붙들고 평화 없는 세상에서 평안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자신을 주신 예수님을 붙들고 그분의 손을 붙들고 그분이 초청하는 세계로 나아가는 자들, 그들이 바로 성도고 교회입니다. 오늘도 성도되고 교회된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의 민망히 여기시는 은총과 민망히 여기는 세계 속으로 초청받는 이 초청을 귀하게 여기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복된 교회,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507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것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와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맘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함께 하는 것이 복이 주님의 마음 아는 것이 축복이라. 주님과 함께 걷는 것이 복이라. 주님의 사랑 노래함이 행복이라. 주님 주신 복이라.
주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헌신하여 감사합니다. 사업 감사합니다. 항상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신방 감사합니다. 건강 주심을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신방 감사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변함없이 저희들을 긍휼과 사랑으로 그렇게 민망히 여겨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사업과 일터와 가정과 건강이 보호받을 만한 그런 착하고 선한 사람들은 아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을 구원하고 구출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작정하신 이후로 그 작정의 사랑을 변치 아니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건강 주신 것을 감사하여서 건강을 회복하고 이 땅에서 참되고 보람 있는 삶을 살기를 작정하는 헌신이 있습니다. 주님 받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범사에 감사하며 우리의 범사가 우리를 민망히 여기시는 주께 있는 것을 고백하는 이 고백을 하나님께서 받으시옵소서. 신방을 감사하여 주님 앞에 헌물을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옵고 성도의 복되고 아름다운 말씀의 교제가 풍성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를 그리고 주님만을 전적으로 그리고 끝까지 의지하며 신뢰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신뢰를 받기에 마땅하신 주님, 우리의 신뢰와 감사를 받으시옵소서. 오늘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범사가 보호받게 하시고 건강이 보호받게 하시고 사업이 보호받게 하시고 일터가 보호받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이 보호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풍성함이 저희들을 사로잡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하늘의 복을 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오늘도 우리를 민망히 여겨주시는 주님을 영접하고 감사하고 그 주님의 길로 가기를 서원하는 머리 숙인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그의 가정과 일터와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위에 함께 선교하며 선교 현장 위에 있어야 될 마땅한 은혜를 구하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선교센터와 선교교회와 선교지 행제자매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집사님 이거 광고는 끝까지 다 녹화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이 광고가 중간에 끊겨서 궁금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양해를 구합니다. 여러분 뭐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너무 바보는 아닌데 지능이 완전히 모자란 사람은 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사람이 명석하고 주의력이 아주 투철한 사람이 아니어서 주보에 이렇게 지난주 성경 본문이 그대로 나와서 대단히 송구스럽고 민망합니다. 그러나 그럴 수 있다라고 여러분 좀 이해해 주시고 너무 뭐라 하지 마시고 저희 지사람에게 이야기를 좀 해 주셔서 머리 좋아지는 무슨 음식이나 무슨 뭐 스퀄렌이라도 있으면은 좀 사다가 미기라고 좀 격려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능지수가 완전히 떨어지는 바보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좀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사랑으로 용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팬데믹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이게 너무 오래 지속이 되다 보니까 우리의 주의력, 우리의 긴장감이 너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비교적 좋은 상태에 있지만은 제가 여러 교회 또 지금 총회를 이번에 대면 총회를 못하고 화상 총회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뭐 좀 여러 총회사나의 목사님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교회 상황이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우리는 별로 그렇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다시 한번 힘내고 주의를 환기해서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좀 격려하시고 같이 힘내어서 같이 가자라고 격려해 주시고 또 힘을 북돋아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맥체인 성경읽기 같은 거 여러분 다시 한번 주의 깊게 보시고 성경 읽는 일에 좀 더 열심을 내시면 또 우리가 생각지 못하고 예상치 못하던 그런 은혜가 주어질 것입니다. 교재에도 좀 더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페루 긴급 성경헌금은 잘 전달되었고요. 그와 더불어서 각 구역이 요즘 모이지 못하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가 선교로 돕는 것이 여의치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이지 못한다 할지라도 선교지에 지금 대단히 심각하고 위협한 상태 가운데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과 우리가 조금이라도 성의를 다해서 돕는 일에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 특별히 구역장 여러분들의 좀 더 세심한 살펴주심을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본교회 당회가 허락을 해서 우리 총회 고시부 강도사 고시가 내일부터 모레 화요일까지 있습니다. 세 분의 전도사님 그 고시생들이 있고 또 고시부에 있는 목사님들이 고시를 진행하게 될 텐데 당회가 허락해서 장소를 제공해 주게 되었습니다. 그 덕에 저도 개관 고시위원이 돼가지고 올해부터 하루까지 고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총회 안에 좋은 교역자들 그리고 바른 신앙 건강한 교역자들이 많이 양성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타 가운데 있는 성도들 안전하고 또 즐거운 시간들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